오늘 제목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 나눠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뭘 가르치셨어요? 저는 20년 동안 영어 가르쳤거든요. 아주 쉬워요. 예수님은 오셔서 뭐 가르치셨어요? 사랑 가르치셨어요? 아, 좋은 답입니다. 하나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니까 같은 답이겠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가르치셨다? 사랑 가르치셨다? 아주, 아주 좋은 답입니다. 또 다른 답 있어요? 섬김을 가르치셨다. 누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치셨을까? 하나님을 가르쳤다 하는 게 참 좋은 답입니다. 사랑 가르쳤다, 하나님 가르쳤다 하는 게 참 좋은 답인데요. 그거하고 거의 동일한 의미에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뭐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요한이 세례를 외칠 때 첫마디가요? 뭐죠? 예수님은 아는데 요한은? 똑같습니다. 아, 똑같습니다. 괜히 이렇게 물어서 그냥 아차 싶을지 모르지만 같습니다. 두 분 다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교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말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속에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게 하나님일 테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가르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셨는데 그걸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답변일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좋은 답변이 있을는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서 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들을 가르치셨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제일 끝에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놀랬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놀라운 가르침이었더라. 그래서 놀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교훈을 남기셨다고 하는데 신약과 구약을 다 아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뭘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치셨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달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달라요? 언제 왔어요?
그래. 신약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예.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아 보이고 신약에 오면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것도 유심히 보면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관심을 보인 데가 참 많습니다. 당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모든족속이너로인하여복을받으려고하는그말속에는요하나님이그하나님의사랑이모든민족에게향하고있다는게드러나고선지자들의말씀속에서도그런구절들이문득문득보입니다보이고특히요나가그렇게하나님의말씀에순종하지않았던주원인이요저원수같은니누의성에가서복음을전하고그러고거기에도좌우를분변치못하는내백성이얼마나요 12,000명 많다고하시거든요그래열심히보면반드시하나님이이스라엘만의하나님이라고는못할여지가있기는한데그냥일반적으로이저기받아들일때특히이스라엘사람들이받아들일땐우리하나님너희는우리하나님백성이아니다이런구별은분명히있었습니다말하자면예수님이요잘못된생각을고쳐버렸다는얘기죠그렇게보면구약이하나님이꼭이스라엘만의하나님은아니다이걸생각할수있도록그사고방식을깨트려버린분이그러니까이스라엘백성들이잘못알고있던하나님에대해서그생각을고치신분이예수님이라고보시면됩니다그부분에서만보면요또좀다른점있나요
그냥그느낌으로느낌이라고생각하면구약에서는바로그하나님그이스라엘사람들이그생리를강요한것같아요가령들어서그렇게사람들뭐그런생리를본인의인간의생리자체가좀강조가되었는데이렇게너무안쓸때는이제그런생리학은조금
근데쉬운말로하면구약은행위와율법이중시되고신약에보면다른말로은혜은혜와사랑그러니까신약교회교인들은땡땡이도말치고농땡이실컷치면서도간이참굵은게뭐하나님이그렇게은혜와사랑이풍성하신분이니까이런측면이좀있죠성경을보면그런느낌이상당히많이들고요또많은그리스도인들도구약의하나님과신약의하나님이그렇게다르다고생각을합니다이게어제오늘의이야기가아니고그초대교회때중요한그뭐큰이단이하나있었는데요여러가지이단이있었습니다만그중에이거와관련해서마르시온주의라는게있었어요이사람들은주장이뭐냐면구약의하나님은못믿겠다는거예요구약의하나님은요자기성질난다고사람확죽여버리고찔뚝없이이랬다저랬다하고요그래서이건하나님아니다그러니까저급한하나님이다그래서이거믿을수없다그래서구약성경을다없애버린겁니다신약성경만가지고신약성경에서도또어떤부분은잘라내고이래가지고우린이건이하나님만믿는다고했던이런주장이있었는데그사람들이왜그런주장을했는가하니까구약을보니까하나님두려울뿐만아니라심판만하고마음에안들면그냥죽여버리고쓸어버리라그러고그래서이는저급한신이이건하나님아니다이렇게생각했단말이에요그이단들이생각했던그생각과맥락이좀다있는것이구약의하나님을보면두렵고무섭고그렇기만하고신약의하나님보면은혜넘치는하나님이니까다른것같다이런생각을현대우리그리스도인들도많이가지고있습니다
지난번신명기를보면서너무너무많이놀랐거든요그동약과신약이진짜이게갈려지는게아니구나그밑에쬐끔쬐끔씩이만큼열쇠중에아홉줄까지는뭐그냥그렇게했는데한줄을꼭이렇게밑바닥에그걸깔놓고넘어가셨더라고요그성경
그게이제뭐냐면그렇게구약과신약이별개의것이아니다라는걸알수있도록깨닫도록해주신것이예수님의가르침이다그얘기입니다오늘제가하고싶은얘기가그거예요구약을예수님께서가르쳐주신그것을머리에담고구약을다시읽어보면구약의하나님이그런하나님이아니라구약에나타나는하나님도여전히사랑의하나님이시더라라는걸깨달을수있도록하신분이예수님이란얘기예요그럼그래서구약성경을보면서구약성경에서하나님이아정말사랑의하나님이시구나라는걸발견할수있어야합니다그걸가능하게해주신분이예수님이고예수님이가르쳐주신그눈을가지고구약을보면그럼구약의하나님은그렇게찔뚝없거나저급하고잘못들하시는그런하나님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절절히 담긴 것이 성경인데, 그, 비유컨대 이런 거죠. 엄마가, 이제 뭐, 조그마한 꼬마, 말 안 듣는 아들님이한테 야단 한번 쳤습니다. 애들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뭐만 알아요? 엄마가 때린 것만 알잖아, 그죠? 그래, 엄마 미벅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아요. 그런데, 얘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야단을 쳤지. 이 정도 알아들으려면 나이가 얼마나 들어야 돼요? 네? 에이, 자식 나이, 좀 크면 그 정도는 해요. 네, 조금 크면 그 정도는 해요. 숨을 안 가도 그건 합니다. 지 잘못한 거 조금 깨달을 정도는 나이 조금 들면 해요. 문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우리 엄마가 나 야단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건 몰라요. 이건 글자 그대로 지가 키워가면서 야단쳐봐야 아는 건데,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딱 그 짝입니다. 얼마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야단 맞았느냐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고 야단하고 징계하고 그냥 무섭기만 하고. 그런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셨고 웬만하면 그거 심판 안 하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발버둥 치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요. 구약의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두렵거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나 신명기나 이런 공부를 해오셨으면 제가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은 많이 들춰냈거든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노아 홍수 때도 괜찮고요. 뭐 소돔 고모라도 괜찮고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 그 명령들 속에 어디에 하나님의 그런 아픔이 묻어 있습니까?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다 있습니다. 홍수 때요? 뭐 있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왜요? 기억하시네, 그죠? 심판 안 하시는 이유 아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거 확실히 공부 여물게 해둔 우등생이 지금 기억을 하는 겁니다. 공부해도 기억 모아서 많아요.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 안 하시겠다고 약속을 단단히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중요한 건 그 이유예요.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심판 안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거 가만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정신 차렸을 것 같으니까 심판 안 하겠다 이러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하고 몇 명 살아남았는데 그들을 향해 하는 얘기가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심판 안 하겠다. 그럼 얘들이 그런 짓을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사고 또 친다는 걸 안다는 얘기잖아요. 사고 또 쳐도 심판 안 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저게 애 키우면서 야단 치다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고, 막, 지 똥깃대로 하도록 놔두자. 이런 일, 이런 마음을 아버지나 엄마가 마음 먹었을 때 그 아픔 진짜 가셔요? 아무리 폐가 안 되니까, 아이고, 나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놔두자. 이래서 매들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매를 들어서 두들겨 맞은 것만 능사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돼서 그걸 포기하려고 마음먹을 때의 그 마음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대목입니다. 아니요, 홍수 심판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도 그렇고 이렇게 파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문득 보이는 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 읽는 방법이고 요령인데요. 이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치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바꾸기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같으면요. 저 예수는 죽여야 될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나요? 예? 네? 아, 물론 이름 여호와라고 뭐 하긴 하죠. 근데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구약에.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아닌데,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은 하는데, 중요한 거는 호칭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말은 하는데,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참 재밌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기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부르고 하는 기도, 그거 참 믿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부르냐 이거예요. 그게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믿더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부른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의미죠. 그렇게 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와 아주 가깝게 당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 그냥 아버지라 안 그러고요. 아버지 말고 다른 말도 하는 거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뭐예요? 그 아람 말로 아박 하는 게, 우리말 하면 아빠입니다. 아빠. 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바라고 불렀거든요. 아바, 아빠. 비읍 하나 차이인데요. 영어로 해놓는 거 보면 A, B, B, A입니다. B 두 개예요. 우리말로는 아바라고 옮겨놨는데, 그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저기 그 이단 중에는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왜 그러니까? 성경 봐, 성경.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지. 그런 이야기 하는데도 거기에 따라가서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가르치는 그 양반도 무식하게 거지 없고요. 그거, 아, 맞네! 하고 따라간 사람도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라는 의미, 하나님을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깝게 의식하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치셨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분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눈을 가지고 구약을 다시 읽어보니까, 아, 맞네. 전에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 많고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이셨다는 걸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 눈으로 다시 쭉 읽어나가면요, 하나님도 다 인간적인 아버지로 보입니다. 저는 그 제 경험에 그런 게 있으니까 또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이가 사고 쳐가지고 저 경주교도소에 갇혔거나 검사에게 잡혀가 있는 이런 경우에 그 아이 때문에 불려간 아버지요. 좀 아이 크거들라 이런 거 조금 이해라도 하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 쳐가지고 선생님이 좀 보자 해가지고 한번 불려가 보면 느낌을 조금 맛은 벗깁니다만은요. 그 어렸으니 사고처가 교도소 갇혀있는 아이 보러 가는 아버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참 아픈데 부모 마음이 호주하겠나 싶어요. 형태는 가까집니다. 가가지고 붙들고 고래고래 광 질러가면서 네가 정말 그랬냐 하는 그 주로 엄마가 그래요. 아버지들은요, 보통 어떤 경우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딱 한마디요. 너 정말 그랬니? 아, 답도 뭐 고개 떨어뜨리잖아요. 그때 그 너 정말 그랬니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묻긴 묻는데, 그거 옆에 지켜보면 그 한마디가 참 무게 있는 말입니다. 네가 저지른 사고 내가 다 변상하고 너 다 빼낼 테니까 막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안에 다 담겨가지고요. 너 정말 그랬니? 그런 그 부모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더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나가 보면 정말 상업의 대형 사고 친 아들입니다. 그러고 하나만 달래도 달래도 안 되는 이 아들 붙들고 힘들게 씨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구약성경에 잘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대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 라이금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중에서 아마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어떤 비유가 있나요? 딱 이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그 다음에 쫓겨나가서 이 생고생하고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돌아올 길을 열어주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잖아요. 구약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적해 주신 비유가 하나 있어요. 탕자. 또 우리가 탕자 비유라고 그러죠. 근데 그 주인공이 탕자 아니에요. 아들에게 재산을 줬다가 이 아들이 나가 다 털어먹고 언젠가 그 집골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게.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전 탕자 비유란 말 안 씁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교훈을 쭉 읽어 나가 보면요, 천국은 하고 시작한 얘기가 참 많아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런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 되게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천국은 뭐와 같다? 뭐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해보세요. 네. 밭에? 예. 아, 보아요? 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럼 뭐 누구예요? 밭주인 거죠. 그 농부가 그게 자기 밭이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 밭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땅을 빌려가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보물 단지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우선 덮어야죠. 우선 덮어야죠. 덮어놓고 밭을 사야죠. 뭐 갖고 사요? 네? 뭘 가지고요? 있는 재산 다 털어서 그걸 사야 되죠. 천국은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모든 거 다 희생해서라도 이거는 잡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비유치고는 멋진 비유입니다. 저는 아깝고 귀한 건 다 있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할 천국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런 뜻에서 하신 비유잖아요. 또 뭐가 있죠? 그거 비슷한 비유는 또 있는데, 값비싼 진주 이야기도 아니겠습니까? 값비싼 진주 하나를 만나면요, 가진 재산 다 털어서 그걸 샀느니라. 이런 비유가 있죠. 천국은 그렇게 욕심내고 탐내야 할 만큼 귀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또 뭐가 있죠? 고가원의 성격이 좀 다른 비유가 더더 나와야 됩니다. 뭐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목표로 하고 계시면서 천국이 어떤 거냐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요, 그 문제가 많은데. 제일 좀 특징 중에 한 거는 하나는 마치 그 왜, 포도원 밭 주인 이야기. 품꾼을 구하러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일찍나간사람오후에늦게나간사람문닫기한시간전에나가지고데려온일꾼들에게나중에저품사철요똑같이나눠주는이야기그얘기참이상하지않아요여러분만약에저사장님이돼가지고일꾼들한테임금을그래나눠주면요공장문닫아야됩니다아이거성경적이다하고그래했다가는공장문닫습니다그럼우리가이렇게살아야한다는얘기아니에요그거는천국은이런곳이다그말입니다그럼천국어떤곳이길래그렇게이야기합니까그이야기가보여주는천국의성격그먼저온사람이늦게온사람이하루일당다받는걸보고먼저온사람이요야사람나는몇곳받겠구나이랬는데그것도원래대로주거든요이전에불만이생긴겁니다왜이럽니까잠깐일한사람하고하루종일일한사람하고어떻게같이줄수있습니까그랬더니그주인이뭐라고그랬다고그래요내것까지고내맘대로하는데나쁜주인이에요고약한좋은주인이에요그것도뭐일견맞습니다하나님께서자기가만드신것같고자기가만들었는데그건누가입대겠습니까그냥그비유에서핵심은그거말고뒤에가면나중된자가가는것도있죠예있습니다거의여러가지있습니다그중에서요내가이그냥같은편인지도모르겠어요내가이렇게주는거내뜻이다그얘기입니다그거조금뒤집으면요물론그런측면되어있죠물론그런측면되어있습니다중요한것은그이야기를훑어보면한시간전에오게된사람의처지를생각해보라는겁니다이사람이아침부터일하려고돌아다녔어요근데일을아무도안시켜줬어요그래서이게놀고있습니다이랬거든요그래서주인이데리고들어갑니다그내가일하는청만신용만해도내가그걸전부하루먹고살양식을주는것이그게내뜻이다라는거예요쉽게설명하면그너희들의공로때문에가아니고천국이라는것은요하나님께서자기가주고싶어서주는겁니다말하자면거의공짜로하나님이주고싶어서주는건데그걸이제부와비유들면이거는잡아야되죠두비유를그렇게연결시켜보세요하나님이주고싶어서내가거의공짜로주다시피주는건데한시간이아니라잠깐만가일하는흉내만내보라도얻을수있다면가져가라기회를놓치지말라라는뜻과동일합니다하나님의성격은어떤측면에서는우리가전재산을팔았더라도쟁취해야될요소이면서또한편으로는요그건하나님께서주고싶어서주는거다라는얘기가이런비유들을종합해가면서그확인을해야되는거죠혼인잔치도참많이나오죠천국은마치혼인잔치와같아요어떤건요뭐우리나라는잔치에가려면또부도통이라도들고가야되니까좀부담스럽나요그럼보통잔치는요잔치에가는데무슨자격있나요불러야가죠요새이잔치가많이타락했어자격을딱정해놓고들어갈수있는사람만들어가보는데근데기본적으로잔치는그런게아니에요뭡니까지나가던거지도들어가서함께축하해주고즐거워하고얻어먹을수있는이런또성격이아주강하거든요그래서오라했는데안오니까그다음어떻게하는거예요에이이놈의자식들안되겠다모조리다불러라이게혼인잔치가천국은그런곳이다라고얘기하는겁니다그비유들하나하나를유심히한번보세요천국이어떤곳이냐를설명해주는데참재미있게표현되어있고감동적인데가참많아요이건어때요신랑을기다리는그처녀들열처녀죠그건천국에대해서뭘얘기하나요
네
준비해야되죠열명중에몇명이잤어요다잤어요 맞습니다다잤어요다잤는데놀라가깨보니까기름없는처녀가다섯이있었고기름이충분히준비된처녀가다섯이있었더라그얘기가핵심은그겁니다그래서천국은우리가준비해야할부분이있다는겁니다어떤말씀보면천국은거의공짜같이주어지면서또어떤면에서는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늘 거기다 비유하는데요.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냐 아니면 좀 자랐느냐 또 성숙한 그리스도냐 여기에 차이에 따라서 이런 비유를 적용도 좀 해야 합니다. 어린애 같으면요. 그죠? 그저 공짜로 준다는 거 감사하고 그것만 좋아하면 됩니다. 애들은 그렇잖아요. 좀 컸으면요. 천국 시민으로서 해야 할 바가 이런 게 있다라는 이런 교훈을 또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건 그에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도 그렇고 성경의 교훈들이 대체로 이 우리 신앙 그 성숙하는 정도에 맞춰서 적용하도록 된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가 이게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야.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데요. 아 믿음 있으면 행동 안 그런 사람 많던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두 권 중에 어느 걸 먼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간단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여기에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가르칠 때 야고보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기존 믿는 신자들을 상대로 글을 쓴 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쉽게 말하면요. 어린 자녀에게 관심이 많았고 야고보는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관심이 많았었지 그게 별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나 혹은 젊은 그 누구에게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가르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성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빌려서 다양하게 설명하신 이유는 천국의 여러 가지 성품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한 달란트, 세 달란트. 그거는 천국에 대해서 뭘 얘기하나요? 이건 저도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요 이게 무슨 생각을 조금 제가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가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뭘 보여주느냐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면요 달란트라는 데 관심이 참 많아요. 누구는 다섯 달란트 줬는데 누구는 한 달란트 줬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좀 기분 많이 나쁘겠죠? 아씨, 누구는 저만큼 주고, 누구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재능대로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 바로 그거예요. 한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문제는.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 34kg 정도요? 32kg인가? 금으로. 금으로 32kg면 어떻게 돼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화폐로 얘기하면 몇억 단위입니다. 그만한, 재산을 맡겨놓고 잘 관리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돈 갖고 덜렁 장사하겠다고 어디 쫓아나가겠습니까? 해참님, 주머니 몇천만 원 놓고 한번 다녀보신 적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런 감독이 없네. 주머니에 몇 억을 넣고요. 이거 우리 주인이 맡겨둔 건데 하고 넣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경험이 없어서 이게 말이 안 돼. 제가 제일 큰 거는 16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지갑에 넣고요. 한 며칠을 있었는데 야, 못 살겠대요. 지봉기면서 전세금 받아 놓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1600만 원이 한 장에 적혔거든요. 그거요. 잠도 잘 안 오고 맨날 자린다. 그런데 그게 몇 억을 맡겨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한 달 한 달 받은 놈이 땅 속에 묻어놨다 하는데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보관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주인 아니 그냥 은행에 맡겨놔놓고 이자라도 받을 것이지 하는 그 대목은 제가 이해는 가면서도 또 한편은 뭐냐면요. 이 달란트 비유를 왜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걸 맡기셨다라는 데 저는 관심이 그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맡아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이다. 지금 누구는 다섯 달란트고 나는 한 달란트밖에 이 말 할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란트 받아가 잠도 못 이루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고민하다가 제일 안전한 방법. 지금보다 옛날에 우리 지금 뭐 돈 정금 넣으면 은행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은행 잘 없었잖아요. 그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요. 땅 파놓고 묻어 놓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표시 잘 해놓고요. 그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말할 수 없는데, 이 종이, 그 한 달란트를요, 참,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쳐버리기 때문에 할 말은 없긴 없는데, 얼마나 힘들어 했겠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저게 나쁜 점이 있긴 합니다.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은 그 주인에 대해서 이해가 바르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죠. 주인을 그런 분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점은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데 우리의 관심이 먼저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조금 맡긴 정도가 아니고요.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더 해야죠. 기본적으로 이런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교훈을 굳이 찾아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 그 다음에요?
네.
아, 좀 하나만 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반드시 쟁취하라는 뜻이 그 비유들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권위원님? 갑자기 그 설명이 좀 더 필요해야 되겠는데요. 그 달란트 비유가 비슷비슷한데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그냥 찾아가서 전문회가 갇혔어. 데나리온의 경우는 좀, 아니, 데나리온의 경우는 좀 다르고요. 그 달란트 얘기하면 제가 잘하는 얘기 중에 이거 하나도 기억을 할 필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저기 100데나리온 빚져가지고 빚져가지고 감을 갖다 넣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네. 자기는 왕한테서요. 얼마 탕감 받죠? 1만 달란트.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나온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놈 감옥에 쳐넣어버렸거든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지금 돈으로 막 적당히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요. 근데 문제는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돈 단위 이야기 해보면요 자기 수준대로 놀아요. 큰돈 만지는 사람은 돈 단위가 크고요. 맨날 푼돈만 만지는 사람은 얘기해도 돈 단위가 안 커요. 예? 네? 근데 예수님도 자기 수준에 맞는 돈 단위를 얘기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예수님 큰돈 만져 봤겠어요? 예수님 큰 돈 못 만져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뭐 돈 뭐 벌어본 적이 있나요? 목수 생활 어릴 때 하긴 하셨지만은 그 목수들이 뭐 큰 돈 만지는 직업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얘기를 하시거든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조세, 그러니까 저 세금 걷어들인 총액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쉽게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 전체가 800달란트인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1만 달란트네요. 네,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아까 그 뭐 빗나간 탕자 이야기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네, 요 얘기는 몇 짓고요? 1만 달란트가 그러면 계산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아까 1달란트가 30몇 킬로고 1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한 4억이나 5억 정도 된다 치면요. 1만 달란트는 얼마 돼요? 4억에다가 만을 붙이면요? 제가 이제 심심풀이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평생 노력해가 돈 벌고 먹고 쓰지 않으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고, 그러면 몇 세대를 거쳐야 이걸 다 갚겠느냐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당군 한 5천 세대를 흘러가도 못 갚는 돈입니다. 아, 권지선 지사를 기억한다. 그 얘기할 때지 권지선이 있었다. 그 얘기할 때 권지선이 있었다니까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돈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는 거는, 제가 그 얘기하면서요, 그게 우리의 구원 문제하고 연관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몸값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몸값이 그 정도인데, 너희가 우리한테 빚진 놈이야 1,000만 원짜리 빚입니다. 1,000만 원인들 잡습니까? 어디다가 1,000만 원 떼이면요?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설명하느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하고 전혀 맞지 않을 듯한 그런 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권지선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와 이영기 지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큰 사고가 한번 났는데 자기 책임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피해 입은 게 글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는 거죠. 기억나요? 얼마였다 하는지? 3,000만 원 가지고는 그렇게 안 가요. 그거는 저게 내본 것 같고 한 1년 하면 막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몇십억 단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 돈을 제철에서 날렸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책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렇게 조금 신경 썼으면 그 실수를 막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못 들고 고민, 엄청 고민되는 거죠. 권지사님이 물었다면서, 당신 왜 그러는데 하니까, 이사님 뭐라 그래요 그때? 나 기억나요? 예? 당신은 말해도 모른데 말도 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꺼내지도 말해 이러면서 혼자 끙끙 앓더라는 얘기예요. 말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걸 만약에 내 책임이 왔거든요. 내가 몇 년을 벌어서 갔는데요. 대를 이어서 해도 못 갚을 금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라는 얘기가, 그것도 천국의 성격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얼마나 크냐. 그런 거 너희가 공짜로 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멀뚱멀뚱 앉아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성격이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차지하죠? 진노하는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다. 11장 12절이요. 아니,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곳들의 해석, 그 번역에서 막 약간 다른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대로 봅시다. 그럼 천국이 얼마나 허약하면 공격하면 누구나 뺏을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아, 참. 예?
예?
그렇죠. 공격하는 총만 해도 와 잘했다 하고 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용감하게 쳐들어가야, 그리고 용감하게 싸워야만 쟁취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일 듯해 보이는데, 그러나 진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는 것은요, 공격만 하면 다 받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욕으로 해석하면 천국은 그렇게 값지고 귀한 것이면서도 또 누구나 쉽게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곳이니 그럼 어떡하라고요? 진노하라 그 말이죠. 진노하라는데 그 문맥을 이렇게 보면 하는 흉내라도 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거다 그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뭐 다는 아니지만 천국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천국이 그러하고 하나님이 이러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쭉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저 예수는 죽일 놈이다. 왜요? 율법을 전부 폐하라고. 율법을 깨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답은 그겁니다. 예수는 율법을 깨트리는 인간이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속에서 구약에서 주었던 많은 율법들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깼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폐지한다는 생각이고요. 예수님은요? 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이게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율법을 완성하셨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뭐예요? 처음에 드렸던 질문 늘 기억하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냐? 그 말은, 구약에 주어진 율법과 신약에 주어진 명령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게 뭐냐고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 분간 못해내면요. 여러분 또 구약의 레위기 그대로 지켜야 안됩니까? 돼지고기 먹으시면 안돼요. 장어구이요? 안됩니다. 못 먹는 거 많아요. 그런데 왜 아무 소리 안하고 성경에 먹지 말라고 돼 있는 걸 묘상스럽게 먹어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먹어도 되는 것 같죠? 그럼 지금도 안 먹어야지.
안 먹는 게 좋죠.
그래요? 초딱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먹어봤어.
예? 그러니까 초딱도 먹지 말고.
꼭 먹지 말라고.
참네, 꼭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냥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율법적이나
뭐나. 예?
우리 몸에 해로우니까.
참네, 성경이 먹지 말라 하는데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런 소를 어떻게 달아요? 아니, 그 큰일 납니다. 참, 지장 가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 하는데,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권사님처럼 이렇게 토를 달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토를 달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문자 그대로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의도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설명을 예수님께 달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이 경우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용납 못했고요. 예수님은 많이 바꿨습니다. 바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도 없네. 12장에? 그럼 이제 안식일 갖고 한번 해봅시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라 아무튼 아무 일도
일 안 해야 되는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뭐 하는 날이라고 가르쳤어요? 병자 고치는 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안식일 논쟁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뭐 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일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무슨 일? 사람을 위한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일 안 하는 걸로 배웠는데 너희가 구덩이에 양이나 소나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하물며 사탄에게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일 해야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굉장히 충동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런 구절은 없는데.
아니 그 안식일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다시 말하면 구약이 말하던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개념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실제로 되는 그 구약 시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게 그 바쁜 일을 하지 말고 회당에 모여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일 안 하는 날이었어요. 그 일 안 하는 거하고 회당에 모여서 공부하고 하는 성기는 거는 연결을 못 지었어요. 유대인들이. 이거 별개였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알긴 안 했을까요?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신명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서 아 이게 그게 아니고 이 일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날이었구나 하는 거를 그걸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일 안 하는 날 무조건. 중요한 거는 그거였으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일하라고 합니다. 무슨 일요?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 이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뭐라고 했겠는가? 지금 소리 안 나옵니까?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처음 나왔던 게 바로 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식일이 누굴 위해서 있다고요? 이건 잘 모릅니다. 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마가복음 2장 어디쯤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이요. 아까 이거 마태복음 그쪽에서 지적했던 구절하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이런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원래 이거 이제 설명은 뭐 안식일 문제는 그 설명을 하려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분량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제정하셨고 그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발전되고 정돈되어 오고 이런 것도 쭉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예수님 말씀의 골자는 사람을 규제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안식을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사람 위해서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지시켜버린 겁니다. 안식일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해요? 안식일 규정은 성경에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주일 개념으로 대치를 시켜 나갔는데 사실은 주일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폐기되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주일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 주일하고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충격적일는지 모르지만 기억을 좀 해두셔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완전히 폐지돼가지고 그냥 오래도록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 주일을 구약에 있는 안식일 개념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자고 노력한 것은요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같으면
예배를 이렇게 주일에 가서 하잖아요.
네. 아, 그거 안식 개념하고 좀 달라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요, 완전히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내가 폐지시키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은 안식일에 정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럼 그리스도인들 뭐 하겠느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전도하고, 성도 돌본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구약의 안식일은 완전히 폐지되어 버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주일날 일 안 한다? 죽을라고요. 노예도 지금 무슨 일 안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쭉 내려올 동안에 그 일을 안 한다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날과 같은 이런 주일에 우리가 이런 걸 하자 말자 이런 건 다시금 한때 폐지되다시피 했다가 다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자는 게 운동의 청교도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충격적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안식일이 그렇게 됐다는 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 가는 것이 그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아니고 그걸 원용해서 그래도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것이 이제 차츰차츰 세월 지내다 보면 세월 지나면요 또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가지고 주일날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참 강해져 있었습니다만은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 중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5장 대표적인 거 22절 21절부터 보세요. 5장 21절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구절요.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요.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건 이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가르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자 이게 개정입니다. 어떻게 개정을 하셨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바꿨다고요? 미워하지 말라로 바꾼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예수님은요. 그건 그 말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미워하지 말라로 바꾼 겁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24절이에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대목입니다. 형제하고 아무리 치고받고 싸웠다 해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게 당연히 우선이죠. 예수님 말씀은요. 아니 형제 화목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게 우선입니까?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을 줬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27절요.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분들은 이게 뭐 별로 신경 안 쓰이지만 남자아이들은요. 아니면 남자아이가 가끔씩 남자들은 이 구절이 굉장히 거슬리는 구절입니다. 이 간음을 다른 데서 한 군데 설명하는데 그 듣고 있던 남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럴 바에야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삼나이다.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 얘기는 장가 간 사람은 다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좀 오해가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구절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은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신을 살려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제 가르쳐 나간 겁니다. 그럼 안식일 폐지했다고 해서 그럼 되게 편해졌겠네.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거 안 하면 다 지킨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지 마라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더 힘든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게 더 어려운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쉬운 계명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양 한 마리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면 다 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약에 그 많은 제물들이 있지만 진짜 제물은 바로 나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별명이 뭐죠? 희생제물도 되고요. 속제물요. 요한이 했는 말이 제일 적당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내가 진짜 제물이다는 얘기합니다. 그 이후 사람들이 제물 안 드리잖아요. 새롭게 성도 제사 안 지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기에는요. 죽일 놈들이죠. 저것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려. 근데 예수님 제사 안 드립니다. 우리 왜 제사 안 드립니까? 제물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 구약에, 아, 그러면 레위기의 제사 그거 우리 공부할 필요 없네요. 레위기 제사를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제물이고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살피는 좋은 방법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라는 걸 모른 채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가 아무 재미없어요. 레위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길을 여전히 예수님께서 여셨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음식물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음식물에 대해서 철학교인들이 달리 생각하게 된 큰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15장 거의 전체가 그렇네요. 15장 17절, 11절요? 11절에도 있고 17절, 8절에도 있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단 충격을 받는 겁니다. 자기들이 충격을 받아놓고 말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12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생긴지 지금 아십니까? 난리 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만 난리 났겠습니까? 제자들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얘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때부터 아무거나 먹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것 그대로 지켜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그 외에 환상을 보면서 그런 얘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먹은 적이 여전히 안 먹어요. 그리고 초대교인 그 당시에도 여전히 관습이고 내려오던 건데 함부로 깨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건강상 이유로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 하는 걸 안 먹는 거 하고 레위기가 먹지 말라 하는 건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건강상으로 안 먹으려면 뭐든지 안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선언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해석하는 그 방식이 다른 해석 방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달라집니다. 네.
김진홍 목사님도 그러셨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환자에서 이걸 많이 레위기 11장을 많이 강조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예수님이 다 털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 여전히 지키고요.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지금도 유대인들이고요. 확실하게 문자대로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들하고 안식교인들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그까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렇긴 한데, 채식 위주여야 한다. 만약에 레위기에서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다른 해석의 여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남기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문자 그대로 지킨다 하는 거는 지금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거는 문자 그대로 안 지키면서 왜 그것만은 꼭 문자 그대로 지켜야겠냐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라 그러면 레위기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도 딸아이 나오면 며칠간 부정하죠? 딸 나오면 며칠간 부정해요? 에? 모르네. 딸 나오면 교회 못 나와요. 며칠간요? 내일이 전혀 아닌다, 내일. 80일.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80일이야. 그 앞에 또 있어요. 남자아이 나오면요? 40일. 어이씨, 이거 왜 그러냐? 내비기를 유심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규정을 지키려면 지금 다 지켜야 되죠? 그런 지금 안 지키거든요? 아, 그렇죠.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비기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80일까지는 부정하단 말이에요. 80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면 이점이 참 많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저 예배당에 출석 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라 이러면요.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누가 직접 거냐 하면 그럼 신랑이 직접 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시킬 가능성도 빌란 부지런하고 열심히 시어머니가 뭐 일도 시키고 뭐 좀 움직여야 되지 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부정하다고 딱 그래버리면요. 신랑도 시험하시고 가네. 그건 조심도 못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딸 놓고 난 다음에 서러브가 실컷 울었던 기억이 있다면요.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표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볼 필요는 확실히 있지만 오늘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다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 규정들을 예수님께서 달리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정은 그대로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좋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셨거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 그것까지 그렇게 타당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것은 그 구약에 주었던 그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길을 많이 터주었고 그걸 연구를 하면서 레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해할 수 있느냐는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은 저기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안식 같은 경우인데요. 그렇게 폐지되다시피 갔다가 그걸 적극적으로 다시 저게 해석을 해대서 오늘 우리가 주의를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자 할 때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저게 원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레위기 그런 음식물에 대한 규제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그 나름대로 교훈의 역할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함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다 터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해서 우리는 레위기를 다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나갈 때요, 그 레위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에 관한 생각이 또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요. 그때 완성된 건 아닙니다. 헤롯이 예수님 오시기 몇 해 전부터 그걸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 흔히 하는 말로 헤롯을 건축광이라고 합니다. 낚시광 있죠? 먹으려고 낚시 안 합니다. 예? 재미로요. 건축광요? 건물이 필요해서 그리 잘 짓는 게 아니고 그거 왜 지었겠어요? 일단 재미로 말이 되나요? 내가 이런 건물을 짓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강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어야 할 이유는 헤롯이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기 위함인데, 저는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만만히 보인 사람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유대인들에게 저게 환심을 산, 그거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환심을 살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너무나 웅장한 모습으로 이미 세워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건 건물은 깨끗하게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듣기에는 이상하지만 이거 허물어라, 허물면 내가 사흘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관심은 이 성전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 하나하나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율법이나 건물이나 제사의식이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제물이고 내가 성전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이런 교훈을 가르쳐 나가기 시작한 거니까 이해할 수 있으면 대단한 은혜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충격인 거죠. 그 예수님께 충격받은 여자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 뭘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어디요? 장소 두 군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이고요. 하나는 자기 조상들이 예배하던 이 산. 성경 본문에 그냥 이 산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그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여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농대하고 비슷한 답은 뭔데 해요? 신령과 정성으로. 질문한 거는 장소였거든요.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 답변은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답변인 거죠. 보세요. 질문한 거는 장소인데, 아,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 충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서 그렇지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굳어있던 사람에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가 중요하다. 이러면요,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주일 낮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 되잖아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막 교회 안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든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 이 소리 했다가는요, 에? 만약에 목사가 그 소리 했으면요, 이 당장 뭐야 이거 모가지 날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그런 정도로 위험성을 품고 있는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서 그렇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를 차근차근 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구약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하고 뭐 죄인들하고는 식사를 같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성이 밥 먹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 라비요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저 죄인들하고 밥 먹냐 말이야. 저놈들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 아냐? 이래 물었더니 예수님 답변은요, 네? 다 죄인 아니냐고요? 아니요, 예수님 다른 답변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의원이 쓸데있네. 예, 나는 건강한 너희 보러 온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냐? 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간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을 상대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 생각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적인 사고방식을요, 그게 구약이 의미하는 것이,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이런 의미다라고 예수님께서 풀어버리고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잘 몰라서 이런 게 구별이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구약을 다시 읽어 나가면 구약에서 그런 요소들을 발견해내면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그 직접 뭡니까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러 들지 않기 때문에 구약하고 신약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못 느끼고 삽니다. 아니 못 느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잘 못 느낀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대할때요 얼마나 십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계명 어긴다는 거는요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해 버렸다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십계명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십계명에 어긋난 짓을 할 수도,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십계명에 어긋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지만 제가 군에 가가지고 그 비유는 뭐 했던 얘기 또 해서 미안할 수도 있지만 막 처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보십시다. 군에가 훈련소 있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뭐 주로 이럽니다. 예수 환자 집합 이럽니다. 교회 나간 사람 다 환자입니다. 예수 환자 집합. 그럼 우르르 튀어나갑니다. 교회 데려가다 주거든요. 근데 그 훈련소에서는요 그냥 남아있으면 안 놀립니다. 풀뽑기를 하든지 마당 골구든지 뭔 짓을 해도 일을 시켜요. 사역을 시킵니다. 그럴 바에는 교회 가는 게 하다못해 먹을 것도 주고 앉아가 예배 시간 중에는 졸든지 자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간 아이들도요 집합하면 쫙다가 줄 섭니다. 그러면 이거 훈련소 조교들이요 예수제인지 아닌지 잘 분간해냅니다. 처음부터 야 주기도문 외워봐, 사도신경을 외워봐, 이런 데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근데 외우는 거 보면 이 새끼 거짓말 하고 있어. 저번에 또 그래 한 20명 딱 끊어가 보내거나 하거든요. 근데 내가 줄을 많이 서서 이렇게 보니까 뭐 아무리 시험을 쳐봐야 나는 합격을 하긴 하겠지만 저렇게 합격해서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시 빠졌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놈이 저래가지고 막 거짓말을 했었든지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지지 누가 합니까? 나는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을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빠져서 딴 사람 갈 수 있다면 보내고 내가 빠지자. 그러니까 뒤로시 빠진 겁니다. 내가 빠져가지고 20년까지 딱 끊어지면요 이건 시험 안 치고 그냥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내가 뒤로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제 기억이 지금 분명치가 않습니다. 근데 좀 묘하게도 제가 뭐 이래저래나 예수 믿는 표는 났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따로 갔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제가 뒤로 빠진 기억은 안 나는데 내 스스로 뒤로 물러났던 기억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주일날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잖아요. 안 드릴 수도 있습니까? 저는 그때 뒤로 빠지면서 절대 계명을 어겼거나 주일 성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만약에 빠져서 혹시 한 생명이라도 구원 얻을 수 있다면요?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약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가야 합니다. 죽더라도. 네?
네?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고방식이지 율법적인 사고로서는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이렇게 이렇게 지켜라 지켜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판별하라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십계명을 다시 보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보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키는 소문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십계명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소문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찬찬히 봐야 하지만 개략적인 이야기로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섣불리 못하는 것이 우리들 중에서도 상당히 율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지금도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신앙을 가지거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좀 율법적이 되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요, 그 율법 때문에가 아니고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흔히 하는 말로 그 자발적인 순종, 그 자발적인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풀풀풀 풀어줘 버린 게 아닙니다. 더 큰 짐을 지우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면 어떻게 하는데요? 가면 어떻게 하는데요? 예? 그 짐 다 벗겨가 갖다 내버려버리고 아주 홀가분하게 만들어줘요? 아니요. 그 짐 다 벗기고요. 내 멍에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멍에예요. 그러면서 고마운 말씀은 내 멍에는 가볍고가 문제예요. 쉽고 가벼움이라? 예, 거의 나 헷갈리잖아요. 왜 쉬운지 아세요? 그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쉽다고 그러세요? 같이 지거든요. 그 우리나라 멍에는 왜 소가 한 마리가 매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소는요, 그 두 마리가 이 얽어가지고 두 마리가 동시에 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힘을 더 써주면 옆에 따라가는 사람만 좀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예수님께만 나오면 짐 다 벗어버리고 아주 가볍게 된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치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폐기시킨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전부 폐기시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그것보다가 훨씬 수준이 높은, 차원이 높은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지킬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따져보라는 거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느냐를 따져보라는 바로 그 가르침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일이 다 살피지 못하고 계략적인 점이라서 다소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신구약을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사고나 생각이 얼마나 넓어졌으며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구약을 어떻게 그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시각은 꼭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